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보신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 12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상상수훈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성경에는 선료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이 산 위에서 베푸신 이 가교훈도 역시 설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대할 때 다음과 같은 보편적 생각을 가지고 종교를 대하곤 합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런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을 대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 우리는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게 됐냐면 최소한의 어떠한 노력,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어떠한 공식, 어떠한 지름길, 어떠한 기가 막힌 방법을 알아서 그 방법대로 하여 성경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그에 합당하게 따르는 또는 성경이 반드시 뒤에 뒤따른다고 보장하는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보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일종의 조건절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구절을 방금 설명드린 그러한 시각으로 보자면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는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나는 애통해야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이 지상에 있는 땅을 영구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나는 화도 내지 않고 마음의 흔들림 없이 언제나 온유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어떤 조건이 주어지고 그 조건에 충족되는 다시 말해 지금 그 조건을 만족시킨 자들에겐 이 기록된 복을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 마태복음 5장 1절의 그 예역이 이른 다음과 같은 적용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러한 장려 또는 권면 그러한 요구를 하는 이야기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온유하게 살아라. 심령을 가난하게 살아라. 애통하게 살아라. 라는 일종의 그런 슬로건 같이 바뀌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뜻밖에도 그러한 어찌 보면 단순하고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저 앞에 선 저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5장 3절에 일단 이거부터 살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의미인가요? 어떤 사람을, 어떤 상태를 가리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가난한 자의 가난한이라는 말은 신약성경이 기록된 그 고대 그리스어의 단어로 따지면 프로코스란 단어인데 프로코스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소유가 적은 또는 소유가 없는 더 나아가 제가 잘난 척하긴 싫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 단어를 인용하자면 destitute 즉 난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으로 영적으로 소유가 없는 가난한 난민과 같은 자라는 뜻입니다. 심령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가리키는 걸까요? 어떻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하단 걸까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이 설명을 다음과 같이 펼치고 있습니다. 민수기 29장입니다. 민수기 29장을 보면 속죄제, 즉 속죄일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민수기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수장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속죄제라는 건 그동안에 지은 죄를 대신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 속죄제가 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가짐은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키라고 주신 율법에 나는 그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에 지금 성경은 심령을 괴롭게 하여 라는 부가적인 설명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여 라는 그 동사는 이제 히브리어는 아나라는 동사인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괴롭히다 라는 뜻도 있지만 낮추다, 겸손하게 하다, 영어로 얘기하면 humble이란 뜻도 있습니다. 너희의 심령을 낮추어라. 방금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의 설명과 연결지어서 설명하자면 영적으로 너희는 낮은 자세가 되어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라. 왜? 왜 낮추어야 합니까? 속죄제 날. 나의 죄를 자백하고 속죄를 받는 날, 나는 영적으로 왜 낮아져야 되죠? 내 스스로에 대한 나의 한계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의 능력으로는, 내 스스로의 선택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는 벌하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를 가엾게 여기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가, 나를 영적으로 겸손하고 낮추는 것이란 말이죠. 제 이 설명이 정말로 신약성경에서 얘기하는 심령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낮은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와 일맥상통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인지 한 번 더 따져볼까요? 성경은 이거에 대한 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영적으로 겸손하고 낮은 자와 반대되는 사람의 설명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등장한 세리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친일파입니다. 자기 민족에게서 돈을 뽑아내 위정자인 이민족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업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최고의 빌런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본 설명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영혼으로 낮추는 자, 겸손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얘기로 따지자면 사실 이야기가 요상하게 흘러가는 듯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지 않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지도 않고 그냥 죄를 짓는 죄인의 상태로 내 영혼만 낮추면 그것이 복을 얻는 방법인가?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잘한다고 잘난 척할 게 아니라 언제나 실제로도 부족한 게 많고 죄가 많은 상태로 머무르란 말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얘기에 직접적으로 답을 준 그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답을 준 인물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으니 그는 다윗이란 사람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께 성경에서 나오는 본문을 다 설명드리지 않고 짧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과 비교하여 가장 하나님께 순종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으며 자기의 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인류 역사상 가장 영혼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범죄하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자기는 죄를 짓고 싶지 않고 죄에서 멀리 떠나려 하지만 자기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돕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원한다 한들 의로움을 만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은 다음과 같은 인생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영적으로 낮아지고 영적으로 괴로워하는 존재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천국을 그들의 소유로 주신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심령 영적으로 가난하고 낮아지는 자는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가 확장됩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무슨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조금 내용이 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읽으시고 제가 더 죽어도 적어도 3시 이전에는 설교를 끝내드린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그 유명한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다고 얘기를 들으셨는데 불구하고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으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러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자살 행위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래 우리 다 죽으러 가자 라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수렘에서 각각 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마든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말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더라 하더라. 지금까지의 장면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내가 너희를 구하러 온 메시아다. 누구든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아직 죽지 않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느냐라고 하시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아무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마르다 마리아처럼 계속 원망만 하죠. 아유 우리 오빠가 죽었잖아요. 선생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죠. 그치만 선생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겠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들은 죽은 앞에 철저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동안케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학교 때 배운 조직신학 중에 기독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기독론, 즉 그리스도에 관련된 교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입니다. 지금 이 예수께서 우시는, 즉 심령을 비통하게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고 제가 신학교 때 알고 지낸 신학생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절대적 지존인 신이 눈물을 보이다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철저히 참 사람이군요. 즉 신성이 아니라 지금 인성을 보이시고 있군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속으로 참으로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왜 한심하게 여겼냐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사랑의 성품에 대해 너무나도 무식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보이심은 그가 신이 아닌, 그러니까 절대적 존재가 아님으로써 어떤 유한적 존재인 인간의 모습을 보이신, 다시 말해 그의 단점을 보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신 성품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죽음 앞에 무식하게 지금 메시아가 내 앞에 서 있어서 다시는 죽지 않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죽음 앞에 무력하여 슬퍼하여 눈물 짓는 자들을 꾸짖거나 정죄하거나 그들에게 냉정하게 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슬퍼하시는 거죠. 비록 인간들은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우리를 보고 슬퍼하셔서 우시는 눈물이지만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는 인간들 사이에서 예수님 혼자만 절대적인 존재로 구분을 짓고 그들과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심령이 가난한, 심령적으로 겸손한, 심령적으로 애통한 위치에 서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소유가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실패를 상징합니다. 영적인 난민이란 것은 내가 속할 곳이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디든 속할 수가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렇단 얘기는 우리는 사실 어디에 마음 둘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자들임을 의미합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났지만 이 한국이란 나라에 마음을 다 둘 수도 없고 미국으로 이민 가도 미국이란 나라에 내 인생을 기댈 수도 없고 돈이 있어도 돈에 의지할 수 없고 무력이 있어도 무력을 통하여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존재,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존재, 그 존재를 가리켜 세상 법칙을 따르자면 실패자요 난민이라 지칭하지만 그렇게 여겨져 왔고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흘러왔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심으로 인해 그 모든 역사와 법칙이 뒤바뀌었다니까요. 이제는 이제도 아니고 과거도 뒤집혀서 영적으로 난민들, 이 땅의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이 산상순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말을 행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묶여서 이 땅에 마음 둘 곳이 없고 이 땅의 법칙인 사망을 통한 협박, 무령을 통한 강탈, 내 스스로의 아니만을 따라 살 수 없어서 애통하고 어디 하나 마음 둘 곳 없고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고 의에 굶주리고 이렇게 사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업수의 여김을 당하고 얕잡아 보고 이 모든 것이 어디로 묶이게 되냐면 예수를 위하여로 묶이게 된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못나서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모와 모멸을 당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팔복자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 앞에 들어가는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는 조건이 아니라 같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포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아니 꼭 직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피땀 흘려 투자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누리는 것은 세상적 법칙에 보면 마땅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될 테니 그것은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떤 한시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어떤 권력이나 어떤 세상적 재물이나 어떤 그런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그러한 힘을 허락하실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그 어느 곳에도 여러분이 의지하게 하나님보다 더 기대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별로 여러분에게 힘나는 얘기가 아니죠.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보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게 될 여러분에게는 하늘에서 그 상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천국의 소유라고 합니다. 압니다. 그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아니요. 사실 구체적으로 내가 받게 될 복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공감이나 위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심정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어떤 복을 받고 복을 받지 않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보신 이 상상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한 그 정체성, 본질적 아이덴티티에 관한 이야기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란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나의 성품, 나의 이러한 취미, 취향, 이러한 사고관은 어떠한 이유로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내가 이 인생이란 시간을 통하여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는 겁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되시고 당장은 수긍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오늘 보신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이 다 여러분의 이야기임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귀하디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기를 거부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우리들도 그곳에 같이 두게 하시려고 이 긴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땅의 영적인 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근심의 날들이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이 나 우리를 정죄하듯 그러한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후회와 눈물과 실망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할지언정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그러한 나의 하루도 아름답고 영광되고 거룩한 결과를 만드시는 데에 귀히 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살아가는 유일한 힘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